제20장 권위가 되는 조건 순보 시간 1948년 7월 3일 장소 고령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조건은 바로 순복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안 결과 역시 순복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권위에 대하여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 역시 순복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권위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특별히 칭찬을 하신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외에 주님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백부장이 권위를 알았으며 그가 권위의 일로부터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가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그가 무엇이 권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자신 역시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수하에 대하여 어떻게 권위가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위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권위는 교회에 대한 것이며 왕국 곧 다음 세대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광과 왕국과 권위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 아직 권세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다만 훈련할 뿐입니다. 시대를 따라 말한다면 지금 권위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권위를 논하고 하나님도 교회 중에서 대표 권위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무엇이 권위이고 무엇이 순복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보지 못했다면 순복할 수 없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 권위를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이지 사람을 순복하는 것이 아님. 여기서 나는 여러분이 권위가 되는 것을 배우기 바라지만 일종의 오해를 제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게 했을 때 당신은 그로 당신을 순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나님의 권위를 순복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단지 사람만을 만났다면 그는 여전히 무엇이 권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순복은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순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순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권위의 질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대표 권위라면 당신은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순복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순복하게 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순복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의 위신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자녀와 종으로 하여금 단지 남편과 아버지와 주인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 자신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복은 바로 우리가 걸어간 길, 곧 사람이 하나님을 순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여금 통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순복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개인을 만지게 할 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하여 권위가 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순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근본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잠시 세우신 대표 권위일 따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순복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권위를 반항하면 즉시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산동의 몇몇 형제들이 우아촌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여기서 응당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고 즉시 순복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대로 돌아간 후 상수 형제를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만졌을 뿐입니다. 사람이 단지 사람만을 만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지 못했다면 아직 무엇이 사람의 권위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권위를 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권위를 만집니다. 권위를 순복하는 일에서 사람은 단지 사람만을 만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주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당신이 그에게 전기를 만지도록 하면 그는 찌릿한 것을 느끼고서 즉시 무엇이 전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상해로 가서 다시 전기를 만졌는데 역시 찌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감히 임의로 전기를 만지지 못합니다. 만일 그가 절연선만을 만졌다면 참으로 전기를 만진 것이 아니며 그는 전기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어느 날 그가 전선의 외파에 흑색이 있고 황색이 있는 것을 보고서 아주 보기 좋아 가서 한번 만져본다면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지 전선의 외파만을 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속에 있는 전기를 만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인식하게 해야 하며 단지 대표 권위된 사람만을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한번 나갈 때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대표 권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권위를 보호하지 않아야 함. 대표 권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권위를 보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자신에게 지위와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순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거나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권위된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순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지방에 거역이 있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거역하였던지 실상 그것은 사람에게 득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대표 권위에 득지했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득지한 것이 아니므로 펄쩍 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대표하고 있는 권위,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것입니다. 만일 거역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하여는 손상된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득지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득지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기꺼이 제쳐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비록 사도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앞에 두어졌지만 권위의 일에 있어서 사도는 사람들에 의해 자기의 권위가 범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뒤집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득죄했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하여 다만 비록 내가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득죄하는 것과 나 개인과는 무관하며 다만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권위를 내게 두지 않으셨다면 나 자신은 권위에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순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순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순복하라 하면 나는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순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250인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사를 때 그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향로는 어떠했습니까? 향로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향로를 쳐서 편처를 만들어 단을 씌우라고 하셨는데 이는 향로가 이미 분별되어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향로의 구리인 내가 다른 이유는 다른 구리 향로의 성질과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외에 당신 자신은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다 같습니다. 모든 주인이 다 종보다 나옵니까? 모든 아비들이 다 아들보다 나옵니까? 모든 남편들이 다 아내보다 나옵니까? 하나님은 왜 종으로 주인을 순복하게 하며 아내로 남편을 순종케 하고 자녀로 아비를 순복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의 질서를 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의 문제입니다. 권위가 되는 것은 다 사람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자기를 권위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은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순복하면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를 순복하고 아래에 대해 권위가 되는 것은 원칙은 다 같습니다. 권위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권위라고 보고 자신을 권위로 세운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신을 권위로 삼았다면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천부적인 권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권위는 다 외부에서 더해진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권위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권위가 있다면 당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순복하게 해야지 당신을 순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 권위가 되는 근거. 권위를 순복함. 권위가 된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당신 위에 있는 권위를 얼마나 순복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반드시 권위가 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당신을 순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순복하는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야 합니다. 순복은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속에 평안이 없고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순복은 다른 곳에서 말하는 순복과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는 순복은 다 얕은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는 순복은 단지 사람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일 뿐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순복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응당 어디 가든지 순복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사랑과 긍휼과 온유가 당신의 성품인 것처럼 순복 역시 당신의 성품입니다. 만일 사랑할 기회가 없고 순복할 기회가 없다면 당신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순복의 요구가 있을 때 당신이 순복의 대상을 찾으면 됩니다. 그때 당신은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성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순복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권위로 위임받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원칙.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은 그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재판을 듣게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그 자신을 향하게 하여 그의 부친의 권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고 자신을 부친보다 더 나은 왕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쥐로 말하자면 압살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됐겠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의 원칙은 바로 그가 다윗의 권위를 순복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역의 원칙입니다. 권위가 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권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원칙은 아주 엄중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근거하여 자신을 권위라고 여기고 왕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권위를 거절하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최후에는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권위가 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은 바로 배반한 압살롬과 같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자기를 권위로 세우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권위를 거절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세우신 권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을 권위로 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위를 포기한 사람이지만 압살롬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압살롬은 하나님께 거절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성문에서 송사를 판단하는 일을 할 때 아주 잘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좋은 관리로 보았지만 그의 목적은 권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러한 동기를 품고서 권위가 되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되려고 한다면 죽는 것이 아니면 거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각지로 가서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 권위가 되려는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고 마음속에서부터 권위가 되어 어떤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만일 권위가 되길 사모한다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순복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위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순복하는 사람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에 순복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순복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인도하여 권위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엄이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모양이 권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장에게는 반드시 교장의 모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권위가 된 사람은 위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순복하는 사람일수록 그의 외면은 위풍이 없고 모양이 없으며 마치 다른 사람이 순복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일수록 사람으로 하여금 순복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위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는 우리가 사람을 순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단 마음으로 순복하심. 우리는 다시 주 예수님의 본을 보기로 합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낮추심은 우리의 상상을 크게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2장 5절에서 우리가 응당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이어서 말한 단마음으로 죽기까지 순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단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단마음은 바로 순복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순복하려는 마음을 품는다고 합니까? 순복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계속하여 기회를 찾아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늘 위에 있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소유를 가지고 함께 계셨습니다. 신격 안에서는 순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격 안에서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격 안에서는 앞과 뒤,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순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신격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등급과 형상을 버리시고 일개의 사람이 되셨으며 심지어 노예로서 순복하셨습니다. 우주 가운데 한 가지 매우 기묘한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격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거절하시고 순복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무리를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거절하고 수영을 하여 건너가고자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순복의 길로 돌아가기를 배우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이 한 가지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단순하셨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순복하셨으며 조금도 권위가 되려는 의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30여년의 생활 가운데서 단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어쩌다 순복하신 것이 아니며 환경이 좋아서 순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 마음으로 순복하신 것이요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순복하셨습니다. 단 마음으로 순복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도처에서 권위를 찾아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없으며 자기의 의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마 순복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나 단 마음으로 순복하는 사람은 줄곧 기회를 찾아 순복하며 순복할 기회가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억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권위가 되려는 생각이 그 속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순복은 조건이 있거나 혹은 목적이 있거나 혹은 우연히 그의 뜻에 맞기 때문에 순복합니다. 그러나 순복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관리가 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그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사용하는 데 둘 것입니다. 아들이 순복의 마음을 품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다만 순복할 기회가 없을까 염려하며 어디에 가든지 순복할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권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권위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순복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순복이 세워지지 않으면 권위는 세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복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마음이 바로 순복을 찾으며 순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람이 보기에 주님은 잔을 마실 담대함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잔은 십자가를 대표하고 구속을 대표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필요가 구속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30여년의 목적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반드시 잔을 마셔야 하며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반드시 사람을 위하여 구속을 성취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든 못 박히시지 않든 잔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그분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제단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순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으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칼을 뺐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순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은 죽음에 임하시기 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지 못 박히시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면 그분의 순복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가장 깊은 것입니다. 그분이 죽임당하는데 이르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의 여부에 대하여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잔이 지나가는 것도 가능했고 마셔야 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주님이 품으신 마음이었습니다. 역대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주님께 크게 득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님을 함부로 중상하여 주님의 기도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쓴잔을 마시기 원치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잔은 마셔도 과하고 마시지 않아도 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잔은 상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백히 알았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동산을 나올 때 그분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왔었고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한 칼에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해졌을 때 그분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분은 순복하려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순복하려는 마음을 품으심으로 지극히 높은 권위를 얻으심. 빌립보서 2장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주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신격에서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순복하는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그분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순복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순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이 올리셨고 또한 모든 권위를 그분의 손에 주셨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주님의 승천 후의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다 주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도 하나님의 책을 열 자가 없었는데 오직 주님만이 여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권위를 다 그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하늘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점에까지 순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권위가 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권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권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철저하게 권위와 순복을 보아야 하며 권위는 자신의 몸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복의 마음을 품어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순복을 마음에 품어야 하며 이러한 지위에 서서 순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지위에서 권위가 되었든지 순복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을 마음에 품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권위로 세우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은 권위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만일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너는 땅 위에서 이미 30년간을 살며 내가 시킨 일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다면 설령 주님이 30년 동안 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즉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품으셨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 후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으며 하나님이 이삭이 죽을 필요가 없으니 데리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갔으며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그리스도에 비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직 순복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순복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권위를 주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의 작은 책은 바로 우주의 앞날에 관한 비밀이며 하나님 자신이 친히 열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주어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일을 어린 양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절대적으로 권위에 순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순복의 길을 가야 함.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시고 권위를 교회 가운데 두려 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최고의 표현이며 교회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2000년 이래 교회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로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묘사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장래의 사람들은 교회로 인하여 권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책임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교회가 무너지고 다른 교회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늘 고속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과 나를 통하여 그분의 권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과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길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끝까지 순복해야 하며 철저하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얻지 못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여전히 많은 거역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